삼이었죠. 이 스승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찰나이죠. 오늘 본문 4장은 특별히 그가 초창기에 행했던 이 기적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제 기적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 자기 선생님이던 그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기적이지요. 가루 한 움큼과 뭐 밀가루겠지요. 뭐 기름 조금 남은 그 과부한테 밥을 얻어먹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야지 싶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뺏어 먹고 마는 이 선지자.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정말로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당시 그 여성은 남편의 재산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니 과부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과부가 더잘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없어서 더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오전에 그 교사 예배할 때그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예.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그 여성으로나 아니면 다른 조건이 맞아서 다른 남편의 처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회의 밑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지요. 들어보면은 새 남편을 못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 자기 아들들을 다 뺏기게 된 상황이지요. 사실 1절을 보면요, 과부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형편을 막 구구절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뭐 하소연이라는 게 들어봐야 뻔하잖아요. 정말 뭐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이 정도입니다. 아유, 이 사람 가난해서 힘들구나. 뭐그뭐 1절을 뭐그 내용을 막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엘리야가 질문을 딱두개 하거든요. 그 질문 두 개가 2절에 나옵니다. 첫째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좀 황당한 질문이죠, 그죠? 지금 이 과부는 사실 하소연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달라기보다도 하소연을 한 건데 하소연에 대한 이 최악의 대답을 한 셈입니다.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여자들이 제일 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 질문을 지금 엘리사가 한 셈이에요. 집에 왔는데 막 아내가 하소연을 합니다. 야,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막 카운슬 택스도 뭐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생필품 값도 다 오르고 애 학원비도 오르는데 네 월급만 안 오르고 있다. 우리는 왜 맨날 그 세일하는 것만 사야 되냐? 그날 밥상 메뉴가 세일 품목이다. 막 붙어요. 나도 세일 안 하는 거좀 먹어보지. 아껴 살아도 어째 점점 힘들어지냐? 오늘 오전에 그 선생님 한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오늘 우리 남편 오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도 샀다는데 우리는 아직 월세 오를까봐 걱정이다. 사실 이 정도는 그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작은 불씨라고요. 작은 불씨, 담뱃불 정도예요. 그 금세 끌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에는 악한 의도 자체는 없거든요. 그냥 이내 마음에 힘들고 이 지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그 표면상의 그 사실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뭐이 여자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 남편 월급이 두배 오르고 목돈이 생겨갖고 우리가 집을 사게 되고 그런 일을 꿈꿔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이런 힘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지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살아가야 하니까 그 살아가야 할 힘을 얻고 싶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사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만입니다. 그래,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주는지 잘 안다. 나도 참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몇달 뒤면 내 보너스 3배 나온다. 아내 마음이 이제 싹 누그러지죠. 아, 보너스 3배? 우리 다 압니다. 그죠? 보너스 3배씩 나오고 이런 회사 없어요. 예. 그래도 그말 해놓으면 몇 달이 평온하잖아요. 예. 몇달 평온,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위로해주면 돼요. 인생은 어차피 반복입니다. 그 새로움의 반복. 그 니체의 그 연급 회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하면 또 통합니다. 최악의 대답이 뭐냐면요. 그런 상황 앞에서 오늘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오늘날로 바꾸면은 그래서 나보고 웃자라고. 그래, 그래서 나보고 웃자란 말이냐? 여하튼 다른 건 따라 안 하면서 꼭 이런 대답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남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 훌륭한 사자성어가 있죠. 적반하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적반하장이거든요. 아니, 내 손에 진짜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은 그 애교 섞인 허풍으로 뭐 웃어 넘겨준다고 해도 어디서 감히 저런 대답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상처. 남편 입에서 이 말이 나간 순간 이미 소방차가 출동해도 끌 수가 없는 불이 됐습니다. 저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만 했는데도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는 못 끈다. 그냥 그럴 때는요, 그냥 그불 속에서 조용히 타 죽으십시오. 예, 죽어도 쌉니다. 예.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아이고, 막 이런 말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될 말이죠. 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제 자연 소화되도록 내버려 둬야지. 자기가 뭐 끈다고 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살다가 누구나 우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고요, 문화적인 어려움 있고요, 외국에서는 또 언어적인 어려움도 때때로 부딪히죠. 그 어려움 자체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좀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고 보듬어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요,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아주 꿈만 같아도요, 정말 남들이 불우한 현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도 그 사람한테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사람은 희망 없으면 못 삽니다. 당장에 그 오늘 주일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잘 쉬고 저녁 시간 여유롭게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일 밤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 까닭은요, 희망이 없거든요. 내일 출근해야 돼. 예, 희망이 없으니까. 사실 주일 밤 자체는 그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 없고 낮에 일한 것도 아니니 몸도 피곤하지 않고 희망이 없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 아, 내일은 끔찍한 그 트래픽 속에서 출근해야 되는. 그러니 힘든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피곤해야 돼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고난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제일 신납니다. 금요일 밤. 예. 희망이 있거든요. 하, 이제 쉰다. 그죠? 내일 출근 안 한다. 지금 엘리사가 무슨 사고를 친 겁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먼저 이 말을 그 내뱉어 버렸습니다. 이 선지자한테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무슨 능력이 있냐니까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뱉은 말을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오늘 엘리사가 한 모든 질문이요, 딱 두 가지. 나보고 어쩌라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수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과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극빈한 상황이죠. 기름 한 개밖에 없는 것. 실제로 빚을 못 갚아서 이 두 아이를 노예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기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 약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한 통의 그 밀가루, 한 통의 그 기름을 가지고 이 써도 써도 닳지 않는 그 기적을 베풀었다면은 지금 엘리사가 이제 보여줄 기적은 닳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릇에 순식간에 그 기름을 채우는 기적입니다. 그죠? 제가 영국 복권은 잘 모르는데 한국 복권 중에는요, 그 연금 복권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네. 옛날에 그 로또 하면은 일시불로 뭐 이 몇 억씩 이렇게 챙겨가는 복권이었는데 요즘은 그 연금 복권이라고 해가 로또만큼 인기는 없다고 하고요. 예. 그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별걸 다 알아봤습니다. 예. 로또만큼 인기는 없는데 그 연금 복권이 그 총 당첨금이 12억인데 이 12억을 20년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20년 동안. 예. 월급지 연금 받듯이 받는다 해가지고 연금 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이 스승 엘리야의 기적은 연금 복권입니다. 그죠? 쓸 때마다 기름이 닳지 않는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는. 근데 실제로 사실상 뭐 한 번 쓰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양이 많지 않죠. 뭐 일가루 먹고 사는 것이, 그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제자 엘리사의 기적은요, 로또입니다. 로또. 일시불 당첨이. 빌려온 그릇에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채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 우리한테는 푼돈이라서 그렇습니다. 푼돈이거든요. 요즘 이런 기적을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까? 맨날 식용유 쓰거든요, 우리가. 식용유가 달지를 않네. 하나님 은혜 주셔가고. 와, 매일 밥 지어 먹는데 쌀독에 쌀이면 떨어지질 않아요. 나름대로 기적이라 할수 있어요. 그게 왜 기적이 아니에요? 쌀이 안 떨어지는데,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 부자들한테는요, 이게 기적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보다 더한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거든요. 눈 뜨면 쌀, 식용유 채워지는 거는 비교도 안될 금액이요. 눈 뜨면 이자로 입금되어 있어요. 부동산 건물 몇채 가지고 있으면 월세 따박따박 입금되는데요. 그 기름 식용유 채워지는 거하고 쌀독에 쌀 채워지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이 기적 아니에요. 현대인들한테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식용유 한병 공짜로 생기면 그게 좋던가요? 아이고, 그거 열통을 갖다 줘봐야 그뭐다 이웃들 나눠줘버리고 말지. 이걸 기적이라고 방방 뛰고 자랑하고 다니면요, 그 궁상맞게 보입니다. 아유, 뭐 어지간히 어려운갑다. 나 자신부터가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야, 기적을 베풀어 줄게 해놓고 우리 집그 기름 안 떨어지게 해주겠다. 내가 어떤 상상을 해봤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막 갖다 치우십시오. 나 그 식용유 못 사서 걱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 수준의 걱정은 안 하고 살것 같은데 막 됐습니다. 기적으로 뭐뭘 주시려면 집을 한채 주시던가. 아니 막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 윤 목사,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그 기름 말고 네차 기름. 와, 그 생각하니 마음이 녹더라고. 와, 너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 예. 써도 써도 닳지 않는 내 자동차 연료 탱크. 아, 그 정도는 좀 멋있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좀 배기량 높은 걸로 바꿔야겠죠, 그죠? 예. 아, 안 다른데. 예. 아무튼 저도 이 과부의 절박한 심정을 사실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요? 제 학비 걱정은 해본 적 있지만 쌀독에 쌀 떨어져 가지고 걱정한 적 없고 돈 없어서 밥 굶어 본적 없거든요. 단한 번도 없어요. 돈 없어서 밥 굶어 본 적은. 돈 없은 적은 있었지만 뭐야한끼 사둬라 하면은 뭐 사줄 사람들 많았고요. 뭐 그런 막 밥을 굶고 이런 극빈에 처해보질 않았습니다. 그이 기적이 사실 뭘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도 이 정도의 기적보다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훨씬 더 믿음직하고 더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잖아요. 좋은 차살돈 없고 애들 과외시킬 돈 없고 그래서 걱정이지, 진짜 밥 굶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 해먹일 게 없어갖고 우리 집 애들 부잣집에 입양 보내야 되나 이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나 있으면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쉬쉬해서 몰라서 그렇지 한번 교회나 뭐 아무데나 한번 알려만 보세요. 우리 지금 당장 쌀독에 쌀이 없어 밥을 못 먹게 생긴다. 절대 밥 굶어 죽는 일 없게 만들어줍니다. 예. 아마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막 자기 집문 두드릴 거예요. 알려만 지면요, 굶어 죽게 놔두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누가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다 이러면 그거 우리 못 도와줍니까? 그거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지요. 우리 그 재정부장님 말도 허락도 없이 내 혼자 막 인심을 쓰고 있네. 예. 아유, 우리 그 정도는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알려보세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고 없이 식사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와도요, 두세 사람 더 먹을 건 뚝딱 차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의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오늘날 누가 굶어 죽습니까? 좋은 차못 타고 좋은 집못 사고요, 좋은 과외 못 시키고 좋은 옷못 사서 속상해서 신세 안탄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가는 뭐 여행 못 보내주고 뭐 다른 애들 다니는 뭐 해외여행 못 보내주고 어학연수 못 보내줘서 신세 안탄하는 것이지, 목숨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이 기적이 와닿을 리가 있어요? 절대 빈곤율 그 지도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찾아보면요, 그 색깔별로 이제 나라별로 색깔별을 쭉 칠해놨어요. 영국은 무슨 색깔이냐면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검정색이 뭐냐면은 소수점 한 자리 퍼센트지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뭘그 말은 뭐냐면은 절대 빈곤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이제 죄다 아프리카 동아시아 이 남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 사회에서 식용유 한 병밖에 안 남아서 두 아들을 부잣집에 입양 보내야 할 고민을 하고 있는 가난한 가정을 찾는 일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용유 없으면 푸드뱅크 가면 돼요. 푸드뱅크. 그거 뭐 검사 안 해요. 아 진짜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이 검사 안 합니다. 그 가시면 가면 아유 불쌍한 사람 왔구나. 이거 들고 가세요 하면 그 캔 같은 거 들고 오면 됩니다. 제가 들고 와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잘 압니다. 그냥 준다고요. 식용유 같은 거. 목사님 저도 그런 식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 감흥을 못 느낍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해석의 틀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통된 전제를 가진 공동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열왕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21세기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이 과부가 겪은 기적 이상의 불로 소득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 안 해도 식용유 몇 병보다 훨씬 더 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내가 일 안 해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과부의 사정보다 나은 우리에게는 이 본문은 그저 역사 속의 한 이야기일 뿐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도달했던 결론이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릇이 없나이다 라는 이 아들의 대답. 저는 이 대답에서 이 사람의 유한성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겠지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은 죄다 꽉꽉 들어찼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멈추게 되냐 하니까 바로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릇이 모자라서 기름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느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이 괜히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런 은혜의 성질을 깨닫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죠.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한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잔.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뭡니까? 무한하니까.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따라주니까 내 잔이 넘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잔 크기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쳐서 넘쳐 흐르게 따르나 딱 맞게 그 따르나 양은 똑같아요. 내가 가진 잔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지요. 이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 보면은 이 상당히 그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탁월하게 고통에 대해 설명한 책은 그 사실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한글로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최근에 영어로 쭉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말로 봤을 때 놓쳤던 점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고통은 우리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론에 관한 것이고요. 이 고통은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바늘로 찌르면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형이하학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늘을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루이스는 그런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는 이 칼에 베이면 아픈 그런 형이하학적인 고통이 있지 않고요. 형이상학적 고통에 있거든요. 이 삶의 의미와 또한 우리 궁극적 문제와 관련된. 루이스가 이 책을 갖다가 갓 마흔이 넘었을 때 썼습니다. 상당히 예리해요. 젊었을 때 쓴 거니까. 이 고통을 정말 수리적으로 분석하듯이 썼습니다. 마치 고통의 참고서와 같아요. 어떤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으면 사전 찾듯이 해당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C.S.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이 사랑에 빠집니다. 실제로 우리 나이로 이 환갑 때 이제 그런 처음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이라는 그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여자는 그 이제 미국에서 원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이 CS 루이스의 팬이었는데 이제 루이스를 따라 이 영국에 건너와 가지고 루이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 루이스보다 젊었는데 암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루이스가 환갑이 넘은 나이였죠. 바로 이제 자기가 죽던 해에 그가 써놓던 이 공책 네 권을 묶어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A Grief Observed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Observed, Observe 관찰해본 Grief, 슬픔이라는 말이죠. 처음에 이 가명으로 책을 내요. N.W. Clarke이라는 가명으로.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N.W. Clarke이 C.S. 루이스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네 권의 이제 공책을 묶어서 내는데 실제로 1, 2장을 보면요. 우리 글로 번역된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아요. 1, 2장만 보면 이 C.S. 루이스의 글인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일단 문체가 다르고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 내용을 보면 도무지 고통의 문제를 쓴 사람이 쓴 글로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은 그 원어에 보면은 원서에 코스믹 세이디스트라고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그 가학적인 변태 성욕자. 안 그러면 스파이트풀 임비슬. 완전히 뭐 악의에 가득 찬이 멍청이 같은 인간. 재능을 줬다가도 그 재능을 발휘할 손 치면은 그 재능을 쏙 빼앗아 버려 갖고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막 심술부케 지켜보는 악한 신. 베토벤 같은 그 전무후무한 그 음악가에게 그 탁월한 재능을 줘놓고서는 청력을 앗아 버리고 자기 혼자 이 심술 부리는 그런 존재. 정말 온갖 욕을 다 퍼부고 있어요. 어떤 성급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환갑이 넘어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이제 신앙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1, 2장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 조롱하거든요.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책은 좀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이 3, 4장을 보면요. 사실 그 20년 전 고통의 문제를 썼던 그 예리했던 그 C.S. 루이스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환갑이 다 되어서 만난 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조이라는 여자, 신혼의 단꿈이 채 가지도 않았을 때에 암으로 보내야 했던 그 고통. 거기서 환갑이 넘은 루이스는 갓 마흔이 넘었을 때 젊은 시절 썼던 그 고통의 문제로 씨름했던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요, 1, 2장에서 원망 실컷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 그가 겪었던 암의 고통과 내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의 고통이 더 심하냐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고통이 제일 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루이스는 뭘 발견합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고통은요, 그 자기 아내를 괴롭힌 그 암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이 괴로워하는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내가 저 암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아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처절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었습니까? 내 고통 갖고 하나님한테 저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고통 속에도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성. 루이스의 정말 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통찰력. 사람의 이기심은 이토록 뿌리가 깊어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아중심적.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같은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주인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의 루이스와 헤아려본 슬픔의 루이스가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겪었을 때 우리는 1, 2장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은 유한하니까. 20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막상 그 고통을 겪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요? 사람의 그릇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내 머릿속으로는 넘쳐 흐르는 은혜의 물을 다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루이스 대단한 건 사실 결국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도 사실 아내의 조이가 겪었던 그 암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잃었다는 그 슬픔을 겪고 있는 나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기성, 중심성이죠. 결국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순간에 주는 은혜를 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딱 하나 당부합니다. 그죠? 어떤 그릇 빌려오라고 합니까? 예쁜 그릇 빌려오랍니까? 우리 같으면 뭐 포트메리오, 뭐 르크루제 이런 그릇 막 빌려오라 합니까? 딱 하나 당부합니다. 그죠? 테스코 찍혀 있는 그릇도 괜찮으니까 빈 그릇 빌려오라. 빈 그릇.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빈 그릇에 채워집니다. 언제 멈추냐면요. 빈 그릇이 없을 때 멈춥니다. 내 그릇이 다차 있을 때. 제 어릴 때그 뷔페 갔던 얘기 한 적이 있죠. 거기 가면 진짜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밥, 케이크, 쿠키 이런 것들. 근데 막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그거 먹으면 밥, 고기 못 먹는다 이겁니다. 예. 엄마 마음이 뭐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뷔페 데려갔는데 뭐 케이크하고 김밥만 먹고 있으면 저는 그럼 그 대들죠. 아니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예. 과자 먹고 김밥 먹고도 내 나중에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사실 근데 엄마 말이 맞아요. 못 먹어요. 엄마는 아이 그 배꼽을 알거든요. 저거 이거 단거 지어 먹고 나면 곧 배부르다 안 물거든. 입도 짧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던가요? 내 배가 다찬거 아닙니까? 김밥 쥐어 먹고, 쿠키 쥐어 먹고 해가지고. 뷔페 가가지고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 먹는 사람 제본 적이 없습니다. 몇 접시 먹고 나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음식이 모자란 게 아니라요, 모든 뷔페가 다 그래요. 항상 내 배가 다 차가지고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가 다찬건 아닙니까? 김밥, 쿠키, 케이크. 하나님 분명히 빈 그릇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다 채워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로 막 골라 담아가지고 내 욕심대로 성공, 명예, 출세욕, 우월감, 비교의식, 자랑질, 야망 더 채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과 두 손이 이미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사가 와도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넘치는 잔을 무슨 수로 해결할 겁니까? 나는 이미 내 것으로 가득 넘치고 있는데, 내 잔은 이미 내가 다 넘칠 만큼이나 채워놨는데,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가정의 계획은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자식은 이 정도면 되겠다. 내 직장은 이 정도, 내 노후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무슨 은혜를 채워요? 본인의 잔은 우리는 유한하지. 우리 유한한데, 우리 잔이 크게 무한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합니까? 7, 80년. 그 유한한 인생이 꽉 채워갖고 나왔는데 뭘더 채워요? 소돔과 고모라. 차마 그릇을 비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못 나오잖아요. 소돔에는 내 명의의 집이 있고요. 내 명의의 차가 있고요. 내가 이제껏 쌓아온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데, 화려한 도시. 억지로 비워내긴 하지요. 그래도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돼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도 언급할 가치가 없거든요. 너는 뒤돌아봤으니까 그냥 그곳에 보고 소금 기둥 캐라. 롯의 아내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담을 그릇이 없습니까? 그릇이 없죠. 내 그릇 이미 내가 다 채워놨거든요. 돈도 다 담아놓고, 귀금속도 보관해놓고. 내가 적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노후 좀 편할 만큼 다내 명의 이곳저곳 걸어놓고 그릇은 많은데 빈 그릇은 없어요. 다 찼어요. 담을 그릇 없어요. 6절에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은혜가 그칩니다. 받을 곳이 없는데요. 엘리사 두 번째 질문은 명확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요, 그 가진 다섯 달란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한 달란트 받던 그 종이 헨 짓거리 아닙니까? 이미 내가 가진 그릇을 비우기만 하면 돼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십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을 바꾸세요. 아마 잘 안 바꾸실 겁니다. 그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그 바꾸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내가 실컷 일해가 이랬는데 못 받으면 그건 소송감이지. 월급 받았는데 기뻐요 그게. 월급 받고 나면은 다음날 가면 1000파운드 받고 나면 다음날 100파운드 남아있는데 벌써 자동이체 쭉쭉쭉쭉 다 빠져나오고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스쳐가는 냄새만 맡는. 그런데 누가 100파운드 1000파운드만 줘도 그거 얼마나 그거 공짜로 받은 은혜니까. 공짜로 받은 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 애써갖고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해보세요. 그 기쁜지. 내 인생이 묻어가 있는데 누가 주잖아요 집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정말 그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씩 그 커피집에 도장 다 채워가지고 커피 공짜로 한 잔 먹잖아요. 2파운드 좀 넘는 거. 아, 그거 2파운드 좀 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행복감을 느낍니까? 야, 공짜로 받은 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주하다가 자기 그릇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뭘로요? 내 고통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고통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고통이었어요. 내 고통. 그 여인을 잃음으로 인한 슬픔. 루이스는 고통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비워요? 그런 거는 어디 벽 보고 도 닦는 종교나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을 비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약한데요. 그런 사람한테 루이스는 치과나 가보고 그런 소리 하랍니다. 치과만 가보도 사람은 벌벌 떠니까요. 고통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 그릇을 비우니까요. 고통 속에 희망의 빛이 찾아드립니다.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따로지기 시작합니다. 비우면 채워주세요. 넘칠 정도로. 물론 우리가 그 넘치는 양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릇만큼만 우리는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그릇은 이전에 내 스스로 피땀 흘려 채운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은 고작 돈 몇 푼이지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이 구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은혜들은 우리가 예상도 못할 것들이겠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세월을 먹어가지 않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탑이다. 자기 그릇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빈 그릇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부어주시더라. 그냥 절로 찬 것이 내 인생이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기 성취 또 자기 공로의 자랑이 아니라 그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일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를 아끼지 않을 마음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 손은 이미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피땀 흘린 것으로 이루어낸 여러 가지 작은 공로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받아낼 그릇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빈 그릇을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모은 돈, 내가 사랑하는 금은, 귀금속, 내가 사랑하는 공로, 나의 이력 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빈 그릇 가지고 주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받아서 기쁘게 이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쁨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